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무려 한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온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팬데믹이라는 그런 말을 아마 여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었을 겁니다. 팬데믹.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WHO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이게 이제 팬데믹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그런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팬데믹을 이제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떤 걸 표현할 때 그거를 팬데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역병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근데 이제 대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 이걸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두 곳이나 한두 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유행하는 이와 같은 그 전염병, 이런 거를 팬데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예측한 것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처음에 중국에서 나온 이런 그 영상을 가다 보면 길거리 가다 그냥 사람이 푹 쓰러져 죽고 뭐 하여튼 놀랄 만한 그런 그 영상들이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공포심을 갖고 이거 걸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처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1년 8개월쯤 이렇게 지내서 보니까 그런 정도의 그 심각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면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될 그런 전염병이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운동장이나 이런 거 혼자 걸어가거나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은 사람들이 다 저를 노려보는 듯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 아니고 혼자 이거 이렇게 이거 넓은 데를 가는데 왜 도대체 마스크를 써야 되나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혼자 있어도 다 착용을 해요. 제철은 차 안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햇볕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마스크가 아주 그냥 너무나 사람들에게 뇌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안 쓰면 아주 죽일 놈이 되는 이런 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또 이제 강요하고 있고 모임을 아주 금지시키고 있고 특별히 이제 교회 예배 제한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여행 특히 국외 여행이 이제 금지가 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밖에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외국에 나갔던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업자들 파산 상태 이제 이르게 돼서 요새 여러분 신문에 자주 보시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별히 이렇게 소규모 영세업자들 가운데 자살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다. 엊그제 9월 17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은 그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이제 차려졌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참다 이제 못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한 이런 분들을 추모하는 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 저 그림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저걸 갖다 붙여놨어요. 집회 금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끊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합동 분향소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영등포 구청에서 가져다 저렇게 모이지 말라고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도 참 어려워요. 지난 2년 동안,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대면 수업을 못 해봤어요. 4년째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데 지금 2년대 대학 다니는 분들은 2020년 학번은 내년 졸업할 때까지 자기 동기가 누군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졸업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학교 2학년 2년째 대학을 다니는 이런 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말씀드린 대로 모이지 못한 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이제 모일 수가 있는데 이 규제에 따라서 한 150명 정도 모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분들이 이게 로테이션이 되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거의 나오지 못하고 특히 아이들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나오지 못하고 이러면서 1년 반 이상의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아, 제가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 뭐 이런 데 가서 교회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뉴스를 봅니다. 교회마다 헌금이 줄고 파산 상태에 다다른 그런 교회가 많고 교회 건물이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교회 건물이 많다. 교역자들 사례비를 주지 못하고 특별히 무리해서 예배당을 지어놓은 이런 교회들 건축비 은행 이거 해서 다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비도 다 깎이고 선교도 하지 못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진짜 큰 타격은 뭐냐,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마치 이 교회가 세상에 전염병을 뿌리고 다니는 이와 같은 그 온상과 같은 이런 악한 존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밉상이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게 끝난 이후에도 과연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너무나 나쁜 이와 같은 그 인상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제 박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대다수 교회들,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설문조사하면은 아마 인원이나 헌금이 30% 정도는 이제 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통계 발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확산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고 또 한국에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그런 그 투표지들이 재검표 결과 수많은 그런 투표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득세하면서 이런 투표까지 부정하게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서 온 세상이 미국 포함해서 한국 다 이제 좌익 세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그나마 두 달 이상 재검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검표하고 나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발표를 못하게 해서. 자, 이제 가서 보면 9월 14일에 엊그제 며칠 전에 애리조나주의 대법원이 재검표한 그 결과를 세상에 발표해라. 이렇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한 200만 명 이상 아마 투표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온 각종 그 부정투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것과 함께 우리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번에 황교안 대표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파를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신 문제도 있어요.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다 백신을 맞도록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많은 의료진들이 반발하면서 병원이 다치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부는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백신 때문에. 백신 때문에 어려움 겪고 정말 이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 청와대에 그렇게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도 다 모른 척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방송마다 가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있어서 일가 친척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들어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백신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완전히 모임에도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다니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걸릴 수 있고 목사도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를 사회가 협력을 해서 이걸 같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걸렸다 그러면은 그런 게나 완전히 죄인이 돼갖고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19 이 역병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라가고, 또 세상의 모든 정부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인이라는 그 조치들 취해서 사람들의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전 세계 지금 만연한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늘은 제가 이런 일들 거기에 파묻혀갖고 그래서 더 큰 걸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매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19라고 한 이런 재앙을, 그것도 한두 나라 한두 지역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인도를 믿고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재림 전 코로나19 팬데믹의 성경적 의미, 성경적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역병을 온 세상에 허락하시는가, 이런 그 큰 눈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러고서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재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 목사든 신학자든 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에도 이런 팬데믹 재앙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성경과 팬데믹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걸 지은 분은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래도 유명한 그런 그 아마 구약학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좋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에게 무언가 그래도 올바른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해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 이 역병은 칼과 기근과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3대 재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대 재앙이다. 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 82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82번.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역병이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더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신약성경은 기록된 그런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역사 안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이런 그 역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은 무려 한 3,500년 정도 이런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국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 실록이라는 것처럼 열왕기 뭐 이렇게 해서 이 왕들의 실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적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역병에 관련된 그런 모든 그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은 구약에만 기록이 돼 있다. 그렇다 그래서 신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2번 그 역병의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사례들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런 역병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약학 이제 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집트에서 역병이 발생한 거, 또 나중에 이제 탈출한 이후에 고라의 반역 사건,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갖고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약탈하는 그런 사건, 이렇게 될 때 이제 역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다윗의 인구조사, 이때도 이제 이런 재앙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이런 기간, 예레미야서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역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총 합쳐서 구약성경에 82번이 나온다.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 시점, 예레미야 국가가 멸망하는 그 시점, 계속이나 국민들이 울면서 사슬에 묶여갖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그때, 바로 그때 이제 역병이 많이 등장해서 무려 2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역병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 다시 말해,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국가가 멸망하는 이와 같은 그 위기의 때에 이 역병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이렇게 됐어요.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하면서, 또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티푸스, 코레라 이런 거 걸려갖고 다 죽으면서까지 이 땅에 이제 희생하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이제 세워놨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부흥을 했잖아요. 지난 한 130년 동안. 근데 지난 130년 동안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시기도 이제 다 거치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드리는 자유, 이 자유가 제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13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도 영국도 유대교 이제 하는 이스라엘도 하여튼 전 세계가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금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지난 100년 동안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린 일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제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그 역병이 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자명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게 자명한 그런 사실이다.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이런 또 그 한탄의 말씀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 현대주의, 진보, 좌익 신학자들, 목사들, 성도들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자초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본인 가슴이 답답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그러면 성경을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역병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들에게 어떨 때 경고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 충고를 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매체로 역병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역병이라는 그런 재앙을 줘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런 계기로 역병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한두 곳에서 일어난 조그만 그런 규모의 역병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자그만치 거의 2년 동안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이 역병을 누가 허락했다고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어야 되니 그게 우리 성경신자가 가져야 될 너무 당연한 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70년 동안 이 세상이 특히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변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19라고 한 이런 걸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스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70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 그대로 인간의 문명, 아니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아니면 그냥 인간 자체가 승승장구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난 한 70년 이후에 승승장구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으면 다 여행 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50년 전에 대한민국, 30년 전에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될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순으로 따지면 10위 안에 드는 이런 놀라운 그런 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생활 수준은 전 세계 1위라고 얘기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입고 있는 옷,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명품이다, 자동차다, 뭐 아파트 꾸미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는 여러분 한번 음식도 이렇게 배달 문화가 돼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시키고 다 갖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1,000원, 2,000원 뭐 배달비 주면 다 갖고 오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미국의 그 사람들이 예, 이런 정도의 그 편리함과 좋은 거 뭐 하여튼 명품 백이다 뭐다 뭐다 하는 건 그냥 다 좋은 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누리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관한 하는 세계 최고의 이런 국가가 이제 된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변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발전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나머지 나라는 다 가만히 있고 대한민국만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잘 살게 됐어요. 지난 한 7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전 세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특별히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좋아진 거 어떻게 하냐?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 예. 저렇게 못 살던 저런 나라가 지금 세계 제2위의 나라가 돼서 미국을 타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올 정도로 예, 중국이 저렇게 강해져.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던 나라가 저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언제? 지난 5, 60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민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지도자만 조금 정신 차리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가 뭐 할 거 없이 정신 조금 차린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부요를 지금 온 세상이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여행이 발달하고 문화가 이제 발달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발달하고 인간이 승승장구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맨 끝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자만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인간이 다 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자만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득세를 하고 뉴에이지 신비주의, 그다음에 인간 예찬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급격하게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지난 70년 동안 생기게 됐고, 그냥 이게 이렇게 비례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자라나는 그 젊은이들 뭐 이런 새로운 그런 세대들에게 머릿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가 되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경제 발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왔냐?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이제 밀려 들어왔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뭐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에 잘 살아보세요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렇죠? 번영복음, 삼박자 무슨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교회의 구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가 국가 이렇게 경제 이런 거 하는 이게 잘 살아보세요 하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구호가 되고 만 거예요. 1970년 이후부터. 그래서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뭐 유명하다는 목사, 대형교회 그 다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부흥에 있는데 그 부흥의 핵심이 뭐예요? 잘 살아보자예요. 딴 거 없어요. 기복신앙, 번영 이런 같은 그 신앙 이런 걸로 부흥이 돼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짓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러한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거 전형적인 거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입시철이 되고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하러 부산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거 참여하러 KTX 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고 이게 경제발전과 함께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거를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게 이제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한 이런 재물의 신이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경배의 대상이 지난 한 4, 50년 동안 이 땅에서 되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목회 성공, 목회 성공하면 보통 사람들 얘기로 교회 성전이 얼마나 크냐. 그렇죠? 교회 목사 자동차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교회 목사 사례비가 얼마냐. 이런 거에 의해서 말 그대로 목회 성공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 사람들이 짓기 시작해서 뭐 지었다 하면 동양 최대, 뭐 세계 최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뭐 이런 식의 그 구호를 내걸고 그래서 이런 예배당을 지었고 지금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짓는 거 확장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 과시가 되거나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 재앙이 강탈하면서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갖고 이렇게 지어놓은 대형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이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모이는데 10명 모여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 명, 2만 명 하는데 10명 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이런 대형교회들이. 엄청난 그런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해요. 예배당 크기로 영적인 성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각종 운영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비성경적인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일. 여러분, 1,000번째 헌금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1,000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기다 또 빼곡이 썼더라. 190일 쓰고 이걸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냥 구구절절 거기다 써갖고 1,000번을 낸다.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거기 나오는 번자는 태운다는 뜻이지 한 번, 두 번에서 1,000번 채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먹히는 이런 교회. 목사가 거제헌금이라고 하는 걸 받아갖고 자기 계좌에 넣어갖고 혼자 관리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찾아보니까 교회 헌금이 85가지가 넘는데 여러분 네이버나 가서 헌금 85가지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는 게 쭉 해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야 정말 이거는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국민일보라고 한 이런 이게 사실 이게 종교지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만든 건데 어쨌든 그 국민일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목회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제헌금들이라는 그 교회 목사 이야기가 이제 뻐젓하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더라고 성공을 어떻게 했냐 제목을 가서 보니까 1대1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이 목회 동역자로 나서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났어요. 아, 좋은 거 아닙니까?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교회.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 1대1 관계 회복이 골자가 뭐냐? 그 목사는 지금도 남자 성도들과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대화를 나누고 족구를 하면서 상처를 씻어준다. 이렇게 해갖고 1,000명 이상의 큰 교회로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규모가 1,600석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이제 적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인 성장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일보에서 이게 목회 성공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목사들의 뇌리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면서 거제 헌금을 받았겠어요? 1,000번째 헌금을 받았겠어요? 구약의 그 율법적인 신정국가 체제하에서 강제로 부과가 된 그런 11조를 사도 바울이 받았겠습니까?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대화를 나누고 족구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상처를 씻어줬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학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진정한 목회의 성공입니다. 한 명이든 열 명이든 20명이든 1,000명이든 이 변화가 생겨야 그게 목회에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생겨야 그래야 목회에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거제 헌금 받아먹고 1,000번째 헌금 받아먹고 율법의 11조 이런 거 강제하면서 등이나 밀어주고 때 밀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훌륭한 목사로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지난 5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과 그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교회들 또 목사들의 배도 현상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거의 똑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몇몇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가장 문제가 뭐냐?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풍으로 해서 사람 쓰러뜨리는 유명한 누구, 베니인 알잖아요. 베니인 뭐 왕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자택을 가지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저 자가용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가용 비행기 이런 걸 타고 다닐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답이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성공해서 목사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아주 뻔뻔하게 지금 저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또 추종자가 많은 케네스 하긴, 그냥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돈 바치고 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거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저분한 또 친구가 하나 있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의 목사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서 장풍하고 금밑발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번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니인이나 케네스 코플랜드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어디로 다니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기복신학, 번영신학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고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못 사는 사람들 돈을 또 거기서 갈취해갖고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난 한 5, 60년 동안 미국 내 교회들 안에서, 목사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아, 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가나로 가잖아요. 가서 그 귀신론하고 다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이름이 라인하르트 봉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 저 뒤에 있는 저 대중이 다 아프리카 저 사람들 저렇게 데려다 놓고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 한번 사람이 구름떼처럼 모이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럼 또 거기서 또 돈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한 5, 60년 동안 온 세상에 발생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뭐 박옥수라는 그 구원파, 뭐 이 사람 어떻게 아프리카 뭐 이렇게 제가 쳐보니까 거기 나와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했다 해갖고 자랑스럽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인드 강연하고 마인드 강연, 이게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가서 무슨 마인드 강연하고 정상들과 시간을 보내도, 아니 본인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박옥수 목사 5개국 아프리카 해갖고 마인드 강연하고, 예, 그러고서는 예, 각국 지도자 정상들하고 예,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써놨어요 본인들이. 자, 이런 모든 걸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지난 한 50년에서 한 70년 동안 이 번영의 번영을 거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돈으로 다 오염을 시킨 거예요,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이런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난 한 7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인간 사회에. 인간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교회 안에까지 그 모든 게 파급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번영복음, 이런 기복신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람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돈, 이거 번영, 이거 추구하는 그런 일로 그냥 가득 찬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재앙을 지금 주셔서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세계적인 사건 몇 가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과 함께 전체를 묶어갖고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이 일이 왜 일어나냐. 말 그대로 지난 한 70년 동안 온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말하는 그런 그 교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재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전 세계적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당시의 상황은 창세기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가서 보시고, 한마디로 사람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게 악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까지 생기냐.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그 천사들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오염을 시키게 되니까 사람들의 전체 사고, 체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일. 그래서 결국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닥치게 돼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이 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 근처에서 이제 발생을 해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그쪽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것과 같은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러고선 그 안에서 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결과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죠? 아메리카도 가고, 여기 한국 땅에도 오고 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 경영 전 세계적인 사건, 두 번째 사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에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니까 세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현상이 세 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아테네, 뭐 파르테논 신전이니 뭐 이런 데 이제 가보게 됐어요. 말 그대로 아테네 가면 그냥 가는 것마다 신입니다.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렇죠? 신전들로 가득 찬 이교도들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22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가서 마르세 광장에서 그래서 이제 변론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아테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다녀서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23절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신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예배드리다가 어떤 신을 하나 빠뜨리면 그 신이 그러면 이 저주를 내리면 안 되니까 이름을 아예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하여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는 이런 일까지 내가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이야기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신, 그 신이 누구인가를 너희에게 내가 밝히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이런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창 예배당이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여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국가 백성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이거 악한 일들이에요. 왜 그래요? 목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또 성전 지으면 복 받는다 해서 이거 말 그대로 돈을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25절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불당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주십시오. 이러고선 빌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부처가 뭘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만든 무슨 장식품, 파이프 올겐이다, 뭐 대리석이다, 뭐다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장식품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를 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왜 그래요? 그 그리스 그 아테네에 갔더니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가면 엄청난 규모의 성전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여기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이런 통제를 받으며 성령님 안에 충만함 속에서 진리를 어떻게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지 뭘 꾸며놓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파이프 올겐이다 뭐다 해놓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숨을 유지시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고 여러분이 일어났고 차를 몰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콧구멍에 있는데 그 콧구멍에 있는 그 사람을 수에 넣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여기서 딱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온 세상을 흩어버린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한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한 피에서 나왔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황인종이든 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나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진화론이다 뭐다 이런 거 다 허구라고 이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걸 통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런 때 그 다음에 거주의 한계 이런 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살고 유럽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살고 우리처럼 아시아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살고 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 아메리카 대륙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거주의 한계까지 다 정해놓았다. 미리 지정하신 때 우리말로는 애기낙 때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가서 보시면 타임즈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때 그렇지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일으킬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국가로 만드실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유다의 포로를 보낼 때 이런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 자 이렇게 하면서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놔서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에 살고 그렇죠 중국 사람은 중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흩어놨다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만. 사람들이 일단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잘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떼어놓아서 세상으로 보내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도록 떨어져 있고 그렇죠? 조용한 가운데 있고 고독한 가운데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지 모여가지고 계속 사람이 뭐가 잘 된다 잘 된다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가속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놔야만 그래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여러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도 왜 그래요? 사람들이 더듬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도 천세계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평화가 사람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주의 한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멜팅 팟이라 그래요. 이런 그 팟, 이런 어떤 솥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그냥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멜팅 팟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다 몰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근데 이게 멜팅 팟이 되면 꼭 어떤 일이 생기냐.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만들고 해서 유엔이 하는 짓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에 딴 거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 계획을 짜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게 유엔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물론 그 일 뒤에는 바벨탑 사건 뒤도 마찬가지 누가 있어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인용해갖고 국제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슬람 수백만, 거의 수천만의 이슬람이 유럽으로 다 이주를 해갔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살던 아프리카 땅과 여길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주해가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전 유럽이 이슬람 되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모든 거 기독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거주할 것 같은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재앙, 이 팬데믹,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복신앙, 바알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진심 어린 충고다. 돈과 물질 숭배하지 말고 이건 미신 아니냐.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미신이에요. 커다란 무슨 성전이라고 해서 지어놓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알고 계속 헌금하고 뭐 하고 다니는 그거, 그게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지, 이 돌덩어리를 아무리 크게 지어놔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교단의 말이 이런 거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가족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는 그러한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70년 동안 성경 믿는다고 하는 이런 교인들도 세상의 번영시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1년 반이고 2년이고 좀 스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진심 어린 그런 충고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이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이와 같은 심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거 막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1년 365일 여행이다 뭐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스탑하고, 온 세상에게 스탑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인간이 최고라고 그러고 지구가 뭐 최고라고 그러는데 한번 눈을 떠서 인간과 지구가 전 우주공간에서 먼지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지보다 훨씬 작은 이런 바이러스를 주는데 어떻게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고 뭐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뭐 우주공간에 최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주공간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인간과 지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너희가 이 정도도 안 되는 존재다, 이 지구 전체가 이 바이러스 하나만도 못해요, 그 크기가 하나님의 전체 우주에서 보면은, 이걸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다. 자,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이제 주셨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무슨 4대 문명이 발생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무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온 세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무지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 눈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그때마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참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땅에 전달해 주셨잖아요. 이 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헛된 거 섬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한 7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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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내셨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팬데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패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다 유럽이다, 뭐 중국이다 한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그냥 전 세계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문명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이와 같은 병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지막 사인이다.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림의 때 7년 환란기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다시 부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공포의 전조 사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엄청난 통제, 국민들 통제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 그대로 배급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세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역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 그게 7년 환란기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엄청난 규모의 이런 독재, 인간의 자유를 말살한 그런 일들, 이런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제 관통을 하면서 목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의미, 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런 재앙,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다. 이거 그냥 생긴다고 믿으면 그거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생긴다.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과 또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기복신앙, 번영신앙, 바알 숭배, 만문 숭배, 그렇죠? 이런 뭐 대규모 무슨 성전이라고 해서 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철저히 버리고 건물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다. 골로새서 말씀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받았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그것들,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두고 살아야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목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이런 충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주신 이와 같은 진심 어린 충고, 이런 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죠? 먹고 살아가는 일, 이거 하는 가운데, 영원한 그런 그 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두 번째, 믿지 않은 세상,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7년 환란기라고 한 이런 대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조회와 같은 그 사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참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대재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 7년 환란기 전에 어떻게 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죽어있는 자들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전성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저의 미약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